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동무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우리는 요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할 때 예수 믿는 것은 자동적으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항상 내거는 기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거기서 선하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다 이 세상을 끝내는 것, 그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개발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아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해서 그 예수가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 놓고 가야 될 그런 것이고, 이 세상 자체가 비진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가 와서 이 비진리의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가꾸어도 그것은 비진리의 세상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속해서 너는 남은 인생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어떤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만들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다 보면 넌 천국에서 그들을 다 만나게 되는 것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그거 제대로 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살고 싶은 우리만의 어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예수가 필요해서 믿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 예수를 잘못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거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 때 그들의 마음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이들의 눈앞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여러분에 드린 이 말씀에 의해서 아 예수 믿는 것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이런 생각을 깨닫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이 예수가 참다운 예수이다, 여러분도 동의하고 깨닫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존 생각을 바꾸는 생각인 거죠.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들이 예수에 관한 생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는 것, 이것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 믿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른 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것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아서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나 예수를 보는 눈이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나 이것이 예수가 원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됐을 그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예수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었다, 마음으로 거듭났다, 생명이 거듭난 생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면 이 남은 인생도 이제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변화받아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남들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로 이끌어내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남을 구원하러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 예수 믿으라고 남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들 처음에 교회에 불러올 때 그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닌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의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으로 이 세상 살고 있는 그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예수의 새로운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의 방식부터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에서 우리가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이것이 우리 내면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고 우리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이니까 그 행동은 당연히 바뀐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교회 나왔을 때 예수 나한테 돈 준다고 해서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예수 믿으러 교회 나왔으면 그 예수가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고 예수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런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 교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제대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예수하고 지금 여기서 참다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예수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오셨으면 참다운 말씀이 있는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은 나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져 나갈 것인지 어떤 깨우침이 나에게 있을 것인지 이걸 고대하고 나오시기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보고 따라 나선 사람들의 보여야 될 태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계속 무슨 말을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세례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고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바로 우리한테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 엉뚱한 생각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바울이 이미 그 길을 갔습니다.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예수를 헛개비로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에서 고침받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길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나서야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다면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대로 따라 나서게 되면 기필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면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도 여러분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다시 한번 단순하게 그냥 믿으면은 예수가 자기 자신의 병든 것을 고쳐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 물론 이 예수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새 생명인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고 따라 나서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얘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저 좀 더 깊은 차원에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이겠느냐? 그들이 무슨 헛된 짓을 하는 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어째요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렇게 열심히 전파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내가 맹세를 하는데, 단언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우선 영적 세례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날마다 바울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 세례가 무엇인지 15장 29절 읽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이죠.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물 세례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에 침례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물속으로 이제 잠기도록 만들고, 계속 잠기도록 만들고 한참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리죠.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인데, 이게 영적 의미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 세례를 집례하는 그 인도자는 생명을 가진 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자는 생명을 가진 자에 의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구원의 의미, 부활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사실 이 물세례를 베풀면은 앞으로 다가올 영적 세례, 이 물세례의 상징이, 이 물세례가 상징하는 바 영적 세례를 알아야 물세례를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치고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그것 갖고 물세례만 계속 때가 되면 물세례를 주고 영적 세례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줄 수도 없습니다. 영적 세례를 줄 수 있으려면 영적 세례를 주는 사람이 생명을 가졌어야 영적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영적 세례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는 그 집례자가, 성례를 주는 사람이 영적이 무엇이, 영적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도 없고 줄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영적 세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고린도교인들한테 영적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형의 세례로 빌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물은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도자가 그 세례 받는 자를 물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영적 의미에서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은 자, 그 생명을 새롭게 부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물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처음부터 들었던 얘기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생명의 말씀의 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젖게 되는 거죠. 거기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받고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게 되면, 고침 받았으면 거기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 여러분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은 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가면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게 되고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세례받고 거기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거기 잠겨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각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나 잘났다는 생각을 전부 갖고 있는 거죠. 나 훌륭하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형제를 볼 때 가볍게 보이고 우습게 보이고 하바리를 보이고, 걔들 하는 게 잘못하고 너희들은 나한테 인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인도자의 눈에 보이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거 너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고 너 높이 갈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둘 다 망하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의 물이 그에게 다가가는 거죠. 다가왔을 때 그는 그걸 깨닫고,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날 높여줄 때를 기다려야지, 내가 높아지려고 나 혼자 발버둥 치고 남들 깔아 뭉개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여러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물의 세례를 받고, 말씀의 물의 세례를 받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직 물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 생명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지금 물에 들어가고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세례받는 현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들이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 거죠.
안 씻겨 내려가면 씻겨 내려갈 때까지 계속 그 물이 그에게 계속 다가갈 것입니다. 이게 다가가는 것이 나를 고치는 말씀이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티가 흠 없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그렇게 물을 그렇게 깨끗해 한다고 바울도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이 다 고쳐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물에 담가지게 되면 이런 것이 깨끗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은 여기가 세례 현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전파되고 우리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나가서 그것을 고침받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신다면 아 이것이 영적으로 세례를 받는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그 물이 지금 잠겨 있는 거죠.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세례는 이런 영적 세례를 전제로 물세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한 일례로 들은 것이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받고 책망받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물속에서 지금 세례받는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물세례의 상징인 영적 세례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지난 시간에는 물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영적 세례에 대해서는 그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적 세례에 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대해야 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몰랐던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날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거지 나 혼자 발버둥 친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시켜줘야 여러분 성공하는 거지 여러분이 혼자 성공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그렇게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도달하더라도 만족이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물세례에 대비된 영적 세례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은 이제 후반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 텐데 29절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에 관해서 후반부가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29절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뇨.
자, 죽은 자들이 다시 살기 때문에 세례를 준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죽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뭐 살긴 못 살아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진리는 진리 그대로 말씀 그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자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반 세례 물세례를 보면 물세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죠. 세례식을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서 세례받는 수례자가 있는 것이고 물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세례 주는 사람하고 세례받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세례는 주는 것이잖아요. 이제 인도자는 이미 생명을 가진 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주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종태로 얘기, 수종태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학자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가 죽은 자한테 세례를 주는데,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 자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세례는 혼자 한 세례가 아니에요. 혼자 받는, 죽은 자 혼자 받는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세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했을 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세례가 구원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서로 연합하여야 세례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세례가 일어날 때는 구원하는 자도 그 세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동참하느냐? 왜 동참해요? 세례 구원받은 자가. 그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 죽은 자가 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세례에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서 그 얘기하는 제가 좀 여러 번 드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십자가 죽음 세례 받는 것이 연합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세례를 받고 수장되셨죠. 그럼 부활하시니까 우리 덩달아 부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세례를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 이제 우리는 이해했죠.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 세례. 자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례를 주게 됐을 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순순히 세례를 받겠어요? 아니면 저항하면서 받겠습니까? 이 물세례 받을 때도 허우적거려서 나오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돌을 올려놓든지 더 꾹 눌러야 푹 들어가야 죽어야 살지. 안 죽으면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항이 있게 됩니다. 저항이 있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세례 현장이라고, 영적 세례의 현장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교회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받죠.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잘못된 사실을 알면은 얼마나 이거 감지덕지 하겠습니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하죠. 오직 자기 자신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세례자가 괜히 날 무섭게 집어넣었다. 괜히 나보고 잘못했다고 한다. 교만한다고 한다. 뭐 잘못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생각할 때는 그 초보자 생각할 때는 자기 생각이 죽어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저항하는 거죠. 그럼 틀리다고 생각했으면 얼른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켰겠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필연적으로 구원의 손길이 뻗치는 곳에서는 그런 저항이 그 무지한 자들의 저항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항이 바로 세례를 주는 자들의 고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는 자들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목사님이 말씀이 좋다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얘기인 것이고 이제 목사님하고 어떤 이 관계를 개선하면 난 그 목사님의 후광을 입어서 나도 형제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다. 지금은 여기 없는 그런 분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이제 목사님한테는 잘하죠. 잘하는데 형제들한테는 목사님의 잘한 대가를 형제들한테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 들여서 모셨으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형제들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당연한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자 그런데 그것을 이제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했으면 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인정해줄지 안 인정해줄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로 저에게 잘해주고 뭐 인정한다고 하는지 가까이 오는지 그걸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말아라. 형제들을 잘 대하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형제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건 내가 지적하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형제가 잘못해서 지적하는 것은 목사님이 지적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 자신이 지적할 그런 내용이 아닌 거죠. 형제들끼리 지적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지 형제를 지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면은 자기 자신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저항하죠. 그러면 끝까지 저항한다고 해서 그러면 저항이 세니까 난 좀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그 끝까지 그걸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어떤 거예요? 끝까지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걸 모르고 이제 와가지고 또 자기 자신을 힘들여가지고 아, 목사님 쫓아오느라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해서 한숨 돌리면서 세상 거 다 때려놓고 이제 목사님 오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한테 육신적으로 이렇게 저 친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를 쫓아나서야지 저에게서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세를 받기 위해서 쫓아나오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는 절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뜻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태도를 냉정하게 지적하면 그분이 굉장히 마음에 아파하겠어요? 안 아파하겠어요? 마음에 아파하죠. 그 사람 표현으로는 마음이 너덜너덜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느끼면은 저도 그런 마음이 아픈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책망하면 책망한 만큼 여러분이 아프지만 저도 책망하는 저도 아 이거 깨달아서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바울은 여기서 자기 자신이 이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이 물리적으로 이 모르는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런 위험도 있겠지만은 이런 면에서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할 수밖에 없는데 책망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도 마음이 아프면 것이 또 저의 마음도 아픈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세례받는 자의 아픔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침을 받게 되면은 피창 안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책망받는 사람하고 책망하는 사람하고 책망해서 책망받는 사람이 깨닫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책망받은 사람도 자기 아픔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아, 내가 모르고 멍청한 짓을 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깨닫는 걸 보고 그걸 책망했던 사람들은 기뻐하겠죠. 그것입니다. 그거. 자기가 깨달으면은 두 사람이 좋은 거예요. 본인도 좋고 깨닫게 해주는 책망하는 사람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라는 것은 피차간에 십자가로 가는 이끄는 그런 인도자도 힘든 것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피 인도자도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같이 가는 그 사람도 힘든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이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가 깨닫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아,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지금 막 우기고 있는 거지. 아무튼 이게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십자가를 이끄는 산자하고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죽은 자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 자신은 이렇게 힘들여서 고생하면서 십자가를 지금 그들을 위해서 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산자하고 죽은 자하고 누가 급하냐면 누가 급해요? 누가 아쉽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놓고 죽은 자가 아쉽죠. 죽은 자가 아쉬우면 그건 죽은 자가 아니지. 이미 살아났을 텐데. 아쉬우면 금방 따라나서 깨달았을 텐데, 못 깨달으니까 자기 자신은 뭐 나는 아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죽은 자가 아쉽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죽은 자는 모르죠.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줄 모르니까. 그래서 깨달았을 때는 알게 되는 그때.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십니다. 30절. 30절하고 31절이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마다 위험을 무릅쓴다는 얘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처에 참다운 복음을 전한 자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하고 틀린데 근데 이들이 맞아. 근데 인정하면은 나는 그동안 이거 말씀 전했던 거 전부 무시해버리고 이쪽으로 따라 나서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도 이걸 맞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도 이 시대도 마찬가지, 진리가 비진리에 의해서 입막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위험은 그건 물리적으로 저 믿지 않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이 또 위험이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울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고 조명했을 때 거기 공격을 받는 것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위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때마다 언제라도 위험을 무릅쓰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 얘기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는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죽는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받는 사람과 같이 연합하여 십자가 죽어야 이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의미는 지금 물리적으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이거 영적으로 죽는 것이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게 아닌 거죠. 영적으로 고난받고 고난을 감내하고 그쪽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위험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위험을 자기 자신 잘 견뎌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로마서 8장 35, 37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담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리스도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나 어떤 십자가도 잘 겪어나갈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난 날마다 죽는다 이런 얘기는 십자가를 진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바울이 십자가 죽을 때 구원받는 자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도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이 구원하는 자 입장에서도 날마다 죽는 것이고 구원받는 자 입장에서도 날마다 죽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는 자 입장에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끌려가는 것이고 인도 안 받는 것이고 바울이 자기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제대로 보고 영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죽은 자는 그 지금 이 바울에 의해서 인도 안 받는 자들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감히. 그 어떻게 그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바울의 위로를 하기 위해서 너네들은 옛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뿐인 것이지 이 스스로 내가 날마다 난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거듭나서도 날마다 죽으라고 한다는 이게 난 좀 꽤름칙하다. 난 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이 날마다 생고생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사는 삶이 잠자도 안 죽고 잠자고 세수하고 이런 것도 전부 죽는 삶인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그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은 날마다 물리적으로 죽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루 살았으면 하루 죽은 것이죠. 이게 또 이제 날마다 죽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렇게 날마다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도 죽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하는 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자기 영적으로 산 자로서 날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삶이 날마다 죽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눈 뜨면 나는 오늘 누구를 살려야지, 저 사람 살려야지 하고 그날 하루 떠가고 뭐 목록 만들어가지고 살리려고 무슨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 먹고 그냥 살고 교회 나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살 사람 살고 또 예수 안 믿던 사람도 저 얘기 지나간 얘기 듣고 뭐 갑자기 뭐 깨우치는 나 일이 있으면 그 일로 뭐 그를 위해서 제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는다는 그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매일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삶을 산다는 표현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자기 자신이 육신적으로 죽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바울처럼 거듭나서 영적으로 매일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한 얘기가 바로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든 원하지 않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글리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고 또 예수께서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적 세례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듣고 깨닫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이 지금 영적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중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있는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산 자가 죽은 자와 연합하여서 죽어야 죽은 자가 살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말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바울 같은 생명을 가지게 되면 바울이 했던 그 말과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들은 지금 이 말씀에 따라서 의거해서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장이 세례가 지금 각자에게 진행되고 있는 그 현장이니까 이 세례를 각자가 완성하시고 또 바울과 같이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진행된다면 여러분 제대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죠. 이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번 빠짐없이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